바로 앞에 뭔가 두고도 찾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공감하시는 분들, 예. 예, 뭘 찾을 때 좀 난감한 그런 때가 있고, 저 예전에 그런 게 굉장히 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뭐 있다고 그래서 분명히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저에게는 안 보이는데 제 아내에게는 보이는, 예.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뭐 안경 찾기도 하고 열쇠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안경을 찾고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는 그런 분도, 예, 계시는 것을 저,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제가 한 가지 훈련을 좀 했어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간단해요. 생각을 하는 건데 뭘 찾을 때 내 기억에 의존하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마치 처음 찾는다는 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틀릴 때가 종종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기억에는 분명히 노란색이었거든요. 제가 찾는 어떤 물건이 찾고 보니까 흰색이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분명히 제 기억에는 내 사무실에, 그 사무실에 뒀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집 가라지에 뒀어요. 뭐 이런 식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종료주의를 맞아서 다니엘서 강의를 잠시 쉬고요. 복음서 말씀을, 이 종료주의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저의 어떤 일어난 일을 말씀드린 건 이 종료주의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비전과 사람 비전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과 실제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사람이 보는 그 비전이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종료주일에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비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근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국권이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바죠. 그래서 그들은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를 군사력으로 이길, 강한 힘을 집합시킬 소위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팜선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냥 나뭇가지, 생나뭇가지, 나뭇잎이 많은 가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팜선데이,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힘차게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의 상징은 이스라엘의 국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뭇가지가 있어서 흔들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막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흔들어댔던 건 뭡니까? 이 나라가 다시금 국력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군사 정치적인 면에서 독립하게 해달라고, 우리 뭐 으쌰으쌰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우리 대한민국 하면서 분위기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못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회복입니다. 어떤 국력의 회복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사람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보다 더욱더 필요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얘기 나누는 게 바로 그것이었죠. 정말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는 회복을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들 아니냐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느냐고 그랬던 것이죠. 그게 비전이에요. 사람들의 비전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함께 공동체에서 막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비전하고 종려주의를 여시는 하나님의 비전하고 같았을까요? 같지 않았습니다. 국력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비전은 정치와 군사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아니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임하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때는 아니었고 그날은 앞으로 더 있어야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은 바로 사람의 구원입니다. 바로 사람의 구원입니다. 너무도 다르죠? 국력의 회복, 군사의 그런 우위, 군사력의 우위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람의 구원이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을 좀 올려드린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주 기뻐하셨을 때 그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보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귀신들이 굴복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그저 어떤 힘의 제압으로 위에 있는 우리가 그래도 우위에 있다는 어떤 그런 힘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어퍼핸드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좋아했던 거예요. 힘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힘을 과시를 했다 하고 와가지고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뭐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그 일을 인해 기뻐해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즉 아버지의 뜻, 아들의 기쁨, 성령의 역사, 삼위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삼위의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구원과 연관해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구원에 대한 은혜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 오신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세상에 많은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함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았던 그런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원과 자기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내가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생각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에 성도님 주변에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서도 예수가 말하는 그 구원이 내가 지금 오늘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어? 라고 혹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지혜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커다란 스케일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추진력이 있게 일어나고 그것이 정말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그 지혜와 그 열정, 그 패션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른 그들의 메시아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실망하고 자신들이 찾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시리에 빠지고 믿음 생활에 어떤 그런 힘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종려주의를 여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생명길이 되어 주셨어요. 주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동시에 그래서 생명길이 되어주신 그 일, 그 구원, 아버지의 뜻인 그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정말 기뻐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삶에서 성장하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해질 것입니다. 정말 구원이 어떤 것인지 찬찬히 들여다보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고 전진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더욱더 익숙하게 경험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자꾸만 그냥 가까워지지 않고 평행이 되는 경우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외쳤던 것이 있죠. 호산나였어요. 호산나. 이 호산나는 이 여호수아라는 그런 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그 예수, 즉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하소서를 외쳤던 거예요. 구원하소서. 그게 이제 하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산나. 그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달라는 그런 어떤 그런 힘찬 그런 고백이 언제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치는 그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그 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정말 호산나, 그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오신 것을 그들이 정말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면 호산나라고 외쳤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호산나라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나중에 호산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호산나 말고 나중에 호산나. 나중에 호산나.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당장 예수를 왕으로 맞이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됐을까요?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순종해야 하는 영역이 일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체 생활 영역이 되어야 할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생활 영역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내가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내가 가족들하고도 나누고 그것이 맞다고 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호산나의 참 의미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 변화, 예수가 왕 되시니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그분께 있는 일, 나의 모든 소유권이 완전히 변경이 되어버리는 일, 그런 것을 그들이 정말 알았더라면 호산나를 그렇게 외치지 못했을 것이죠. 정말 그걸 알고 호산나를 외쳤더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왔어야 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제거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치워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치워버리도록 그렇게 외쳤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게 바로 그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산나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외쳤던 그런 일입니다. 나중에 호산나, 나중에 호산나, 막 그런 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정확하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기대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호산나를 우리는 외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 전부를 다스리시는 왕인지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검증해 봐야 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자신을 검증하라. Examine yourself.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우리가 바로 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정말 성도님의 왕 되십니까? 예,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은 그냥 죄에서만 건져주시고요, 나중에 제 인생 전부의 왕 되시면 안 될까요? 혹시 이런 분 안 계시죠? 그게 나중에 오셨나요? 우리가 지금 읽으시는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5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 각주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21장 5절 보면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온유하셔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그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인용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이다. 그렇게 각주에 잘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마태가 인용하는 이 마태복음 21장 5절의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스가랴서에 가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봐요라. 도성 예루살렘 환성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크게 기뻐해라 그랬어요. 시온아, 예루살렘아, 거듭 반복 강조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환성을 올려라. 이유가 뭐죠?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가 너에게 오신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함부로 강압적으로 그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온순하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주께 온전하게 반응하기 원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크게 기뻐하여라, 환성을 올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요, 한 부분에서 2000년간의 그런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걸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바로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 오신 왕이라 그랬어요. 공의로 오신 왕. 예수는 조금의 부패도 없으신 분입니다. 조금의 부정도 없고 조금의 거짓도 없고 조금의 편견도 없고 조금의 편파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참으로 많이 그와 같은 일에 연루가 되어 있죠. 우리가 알면 할수록 정치적인 세계라는 것은 그렇게 끔찍하게도 어두움과 결탁하는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뭐 전 세계의 어떤 그런 뉴스를 통해서도 또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의 조국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뭐 남미 뭐 말할 것도 없죠. 멕시코 예전에 멕시코에 선교를 위해서 갔었을 때도 거기에 선교사님들, 현지 멕시코 분들이에요. 개탄을 합니다. 예. 저가 하는데 제가 뭐 계속 통역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개탄을 해요. 멕시코는 아시는 것처럼 금 산출량이 세계 1위라는 거 아세요? 근데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말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멕시코 엄청난 땅이에요. 근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카르텔들이 장악하고 정치인들이 개입하고 있고. 예. 멕시코뿐만이 아닙니다. 더 내려가서 중남미, 우리 뭐 성도님들 그 중남미 선교 여행 가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얘기 들었던 게 뭡니까? 깊이 부패가 박혀 있어서 전체 나라의 전체 국가의 모든 그런 그 재산의 10분지 1만 국민들에게 돌아가 있고 10분지 9는 한마디로 귀족들, 지배자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들을 들어요. 그러니 풍부하게 살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빈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뭡니까? 부패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왕이에요. 예수가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공의롭게 살펴보시는 주님, Righteous Son,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한숨과 나의 모든 어려움을 더 바르게 해주시는 공의로우신 왕,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할렐루야. 공의로우세요. 공의로우시. 또한 예수님은 어떠세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명 예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때가 옵니다. 재림하시는 그때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이라고 스가랴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에. 근데 그날이 오면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강구할 것이다. 오직 왕은 한 분이에요. 오직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지난 다니엘서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구약의 예언은 정말 오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또한 이루어질 그와 같은 예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물리적으로 예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예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아들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기뻐하셨던 그 뜻이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예수의 나라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받아 사는 삶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렇도록 놀라운 삶입니다. 구원받아 예수를 주님이요 왕으로 맞이하며 살게 된 구원의 삶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예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각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고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생명이 끊긴 상태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과의 교통도 사라졌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권세, 죄의 저주로 세상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산다는 그 자체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전의 생활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내리실 심판의 대상으로 살았던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없는 것처럼 지나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길을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치러야 하는, 우리 각자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을 그렇게 대신 치르심으로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용서를 받으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권세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자비로우심으로 살게 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당연히 공의로우시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기뻐하며 사는 게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죄로부터 건진받아서 구원받는 진리를, 그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남은 여생이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남은 여생이에요. 우리 각자는 우리의 여생이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20대에도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90대에도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는 바로 누구에게나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즉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에 그렇게 세상에 보조를 맞춰서 살던, 세상의 리듬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욕정대로 더 이상은 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공의로운 왕, 구원의 왕과 더불어 사는 맞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지하신 예수 음성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전지하신, 즉 all knowing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음성, 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종려 주의를 여시는 그 첫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마태복음 21장에 1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파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느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앞에 있을 일들을 다 보시면서 제자들을 지시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전지하시니까요. 다 하시니까요. 그러나 어떤 그런 저 진보주의 성경학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가 제자들 몰래 혼자 가가지고 마을로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을 만나서 흥정을 끝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저것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몰래 들어가지 않고 제자들하고 먼저 가가지고 흥정을 했다면 제자들이 만약에 주님께서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거든 그렇게 한다면 제자들이 아, 그 주인 얘기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너무도 큰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다 알면 불편한데 내가 그러실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게 불편하십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그 길을 갈 때도 우리 주께서는 그 길을 아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다시금 디렉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디렉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트라는 말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라는 말. 영어 성경으로 디렉션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디렉트 하시는 거예요. 드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드라이브 해주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1년에 꼭 몇 차례 안타까운 그런 사고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왜 그렇죠? 거기에 분명히 어떤 워닝이 있었고 디렉션이 있는데 디렉션을 무시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 말고 그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사람이 만드는 디렉션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디렉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지시하심은 그토록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복잡하고 신비롭고 뭔가 미스터리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하라 지시하신 그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즉 이게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한 결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결심 선한 결심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선포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 생명길로 걷도록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기뻐하고 성경 말씀 앞에 신실해서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